우리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교회에 지금 이새 언약 시대에 교회에 주신 새 언약의 직분의 사역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옛 언약의 직분과는 또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를 함께 연결해서 보려고 합니다. 새 언약의 복음을 버리고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이 전한 옛 언약의 메시지로 돌아가려고 했죠. 그때 사도 바울이 다시 그 교인들을 복음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시는 말씀을 주세요. 이옛 언약은 가리키는 현실이었고 지나가야 하고 새 언약이 왔고 영원한 영광의 현실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이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고요. 새 언약의 백성들이 소유하게 된 영광의 천국 현실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자신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영광의 새 언약의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이새 언약의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사도 바울만이 아니죠.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다새 언약의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며 괴훌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며 오직 진리 복음만을 순전하게 전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내용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유가 새 언약의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새 언약의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은 게왜 어떤 현실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가, 그리고 순전히 진리 복음만을 전하시겠다고 하시는 건가를 오늘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 닮은 직분의 사역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간접적으로 보면 이 말씀을 통해 거짓 사도들의 참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으로도 볼수 있죠.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라는 것은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생들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계시록에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보겠지만 사단이 이 세상을 미혹할 때에 짐승으로 이온 세상을 거짓으로 미혹하기도 하지만 거짓 선지자를 두어서 교회 안에서까지 거짓으로 미혹하여 세상과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멸망으로 가게 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이 안에,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에 별로 멀씨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별로 긍휼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한 자들이 아니라 이들의 모습의 특징은 의도적으로 예수님과 새 언약의 복음을 버리고 다른 목적을 위해 옛 언약의 원리로, 즉 세상 원리예요. 세상 원리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목적이 다른 데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하는 자들이고, 괴율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자들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사단의 종들이라고까지 말한다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배경에 있는 우리의 죄성이나 사단의 종된 그 사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구절을 볼 텐데요. 계속해서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혼잡케 하고 왜곡하여 전하는 이 거짓 선생들, 거짓 사도들, 거짓 교회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사단의 일꾼들이라고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순전하지 못한 모리베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거죠. 이 탐심을 가지고 지어낸 말로 자기의 이익을 삼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탐심으로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도 언제든지 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왜곡하여 전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게 임할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고 저희 멸망은 자고 있지 않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엄하게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은 자신은 이러한 거짓 사도들과 같지 않고 이제는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스스로 천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비록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당시 교회잖아요. 그것도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였어요. 그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 사도를 따라가고 있었고 자신을 참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성령님을 믿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참 믿음을 주신 자들은 자신이 전하는 새 언약의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참 사도로 인정할 것이라는 것.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자신을 증거하기 위한 사역을 안 하시겠다 그래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디펜드하는 사역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올바른 사도야. 나는 자기를 증명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역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은 오직 복음만을 전하며 예수님을 나타내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새 언약의 직분자들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러나 물론 사도 바울도 원래는 사도 바울도 사단의 종된 자였었죠. 타락한 첫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나서 거짓의 아비인 사단을 쫓아 숨은 부끄러움에 일을 하고 괴율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던 자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참 진리이셨던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에 대한 눈먼 열심으로 자기 육체를 자랑하며 옛언약의 원리로 살다가 영원한 죽음과 심판으로 가여했던 자였죠. 그런데 그의 삶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변화되는 사건. 우리가 그 사건을 알고 있죠. 숨은 부끄러움의 일과 괴훌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앞잡이가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그때가 시작이죠. 그때는 직접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역하기 전에. 그렇죠? 그 후에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변화된 사건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는데 사실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자신이 변화된 사건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가 왔다는 걸 깨닫게 돼요. 부활은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일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의 마지막 구원자와 심판자로 오셨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 마지막이 시작되었다는 것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을 오늘 보면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6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사도 바울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요. 모든 새 언약의 백성들도 같은 현실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제가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사도 바울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말씀에서 깨닫게 될 때에 예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경험을 한 거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새 창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모든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는 새 창조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 현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향해 오래 참으심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직 성령님과 말씀의 권능으로 자신을 거듭나게 하셨고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죠. 자신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새 언약의 직분으로까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교회에 속하여 새 언약의 직분의 사역을 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이러한 새 언약의 은혜는 정말 놀라운 것이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새 언약의 사역은 뭔가 달랐다는 거예요. 일절 오래 참으심으로 긍휼을 베푸신 사역. 옛 언약의 사역과 달랐다는 거예요. 옛 언약의 사역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에서 보았지만 정죄의 사역이었다 그런다고요. 생각나세요?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사역. 예더냐의 사역과 같이 율법을 가지고 자신을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사역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예수님 자신이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이루어주신 구원의 은혜로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사역을 자신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사도 바울의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 흘려 죽기까지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천국 기업을 얻게 하셨다는 거죠. 단지 이 땅에 속한 기업이 아니라 단지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 기업을 얻는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 언약이 준더큰 축복이 있었어요. 예언약의 율법이 하지 못했던 것 뭐였죠? 성령님께서 새언약의 계명,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자기 양심에 새겨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로 약속하신 말씀이 사도 바울 자신의 삶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에게도 다 이루어진 현실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나시죠?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 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옛 언약은 율법을 줘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언약이었지만 새 언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새 언약은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주셔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때가 올 거라는 거죠. 이새 언약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서 성취되었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가 이제 율법 아래 거하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되어 새 마음을 갖게 하셔서 자기 양심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양심의 변화라는 게 뭘까요? 여기서 양심을 얘기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새로운 양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뜻은 회개와 믿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예언약의 율법으로는 절대 생겨나지 못했던 예언약의 율법이 양심의 변화를 가져오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젠 복음을 듣고 양심의 변화, 회개와 믿음이 생겨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히브리서 9장에 나와요.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옛언약의 율법을 따라 드리는 모든 행함들, 제사, 예물, 규례 다 육체의 예법만 이었을 뿐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할 수는 없었다고 하십니다. 여기도 양심을 얘기하시죠. 이것이 옛언약의 율법의 한계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새 언약 아래에서는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십자가 복음을 통해 죄인의 양심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때가 왔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복음을 통해 그 죄인의 마음에 양심에 새롭게 새겨지고 역사하시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양심이 성령님의 은혜로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게 하셨다는 것. 우리 삶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며 살아가고 있죠.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며. 이 내용을 히브리서 계속해서 9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의 피로 성령님이 깨끗게 하신 우리의 양심이 이제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다.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옛언약과 같이 그저 육체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게 하심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새롭게 하신 성도들의 양심에 십자가 복음으로 호소하시어 회개와 믿음을 가져다 주시고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며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이뤄가시는 새 언약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저 율법만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셔서 그 십자가 사랑이 회개와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영광으로 영광으로 자라가게 하신다는 것. 사도 바울은 이러한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가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모든 예수님의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똑같이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냥 어떻게 우리가 잘 믿어서 이렇게 된게 아니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새 창조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죽기까지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새 언약의 사역을 따라 사도 바울 자신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는 새 언약의 사역을 하겠다. 예전에는 옛언약의 사역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러나 이제는 새 언약의 사역, 복음 사역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현실을 보세요.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을 따라 사도 바울을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을 보내신 예수님까지 공격하는 거죠.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새 언약의 복음을 버리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복음 말씀까지 버리려고 하는 큰 죄악 가운데 있었죠. 이게 사도 바울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생각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버렸을 때 사무엘한테 그러셨죠?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저들이 나를 버렸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어 율법으로 그들의 죄를 고소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새 언약의 직분자인 사도 바울은 옛 언약의 사역, 정죄의 사역을 하지 않으세요.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는. 구약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죄와 심판의 사역을 했거든요. 이스라엘에게는. 그런데 새 언약의 교회에는 더 이상 정죄와 심판의 사역을 하지 않으세요. 고린도 교인들은 더 이상 옛 언약의 율법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가짜도 있었겠지만. 끝까지 새 언약의 직분에 사역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새 언약의 백성이요.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사랑하는 아비의 마음으로 이 고린도 전서 후서에 내가 아비의 애타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이 서신을 쓴다고 하세요. 그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분노의 마음, 정죄와 심판의 마음으로 이 서신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애타하며 눈물을 흘리며 이 서신을 쓰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만을 가지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 백성, 성도들의 마음, 양심에 호소하신다고 하세요.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을 따라 다시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는 죄성이 있었고 그들의 허물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들은 정죄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왜? 자신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죄성보다 더 크신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권능을 믿고 새 언약의 직분을 따라 하나님 백성들을 고소하고 정죄하는 Ministry of Condemnation을 하지 않으세요. 그들을 세워주는 사역을 하십니다. 세워주는 사역. 세워주는 교제를 나누세요. 이 얘기를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자신에게 주님의 권세를 주셔서 사역을 하게 하셨는데 파하는 권세, 심판하고 정죄하고 하는 권세가 아니라 세우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처럼? 주님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이 심판을 받기까지 주님의 교회와 백성들은 세워주는 삶을 죽기까지 살다 가셨거든요. 주님이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날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신도 그 사역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선포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이 아니죠. 죄를 다루지 않겠다는 뜻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주님의 복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새 언약의 직분은 옛 언약의 직분과 큰 차이가 있었죠. 이미 고린도후서 3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율법과 옛 언약의 직분은 정죄하는 것이요 죽이는 것이라고 하셨죠. 그러나 성령님의 새 언약의 직분은 의의 직분이요 살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새겨진 새 언약 백성들의 마음에 고린도 교인들의 양심에 모세의 율법이 아닌 십자가 복음으로 호소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 뒷부분에 이따 보겠지만 오직 진리 복음만을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신다. 오직 진리 복음만을 나타내므로 성도들의 양심에 천거하시겠다. 고린도 교인들 안에 새 마음을 주신 성령님의 권능에 의지하여 오직 복음을 전하시겠다는 거죠. 그리하여 예수님의 새 언약의 사역에 참여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셔서 복음을 통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은 새롭고 거룩한 양심으로 죄를 깨닫게 해주셨고요. 돌이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양심의 변화가 완전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회개와 믿음이 완전한가요? 아직도 한없이 부족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의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우리의 양심이 완전히 깨끗한 상태에 이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닮은 마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회개와 믿음으로 돌이키는 싸움을 싸우게 하셨고 거기서 자라가게 하셨다는 거죠. 바로 그 예수님을 아는 우리의 새로워진 양심에 성령님께서 복음 말씀으로 호소하시는 것이 새 언약의 사역이고 거기에 쓰임을 받는 것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죠. 복음을 통해 나타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십자가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크신 은혜, 예수님이 죽기까지 다 이루어 주신 천국의 큰 영광, 그 복음으로 우리의 양심에 성령님이 호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새 언약의 사역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신 거고요. 거기에 교회를 들어쓰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같은 새 언약의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사역도 그와 같다는 거죠. 우리도 진리 복음만을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성도들의 새로워진 양심에 호소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성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서든 더 사람의 생각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게새 언약의 사역이 아니라 성도들 안에 있는 성령님을 믿고 그들의 새로워진 양심에 호소하기 위해 진리 복음만을 전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그 얘기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 가운데 복음이 아무 효력도 나타내지 못한다면, 이렇게 복음만을 순전히 전했는데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뭐라 그러세요? 그것은 복음이나 성령님에게 권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도요,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뭐다 전했고, 이제 신약에 와서도 사도들이 전했고, 성령님의 권능이 함께 하셨지만, 다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 믿는 자들이 더 많았고요. 어느 도시에서는 하나도 안 믿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저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이 저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나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저들이 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복음이 가리워져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그 양심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새로워지지 않은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복음이 그 양심에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듣지 않는다고 복음을 바꿔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목적이 들어가는 거예요. 탐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처럼 여기며 살아가게 해주려고. 교회 안에 속하게 해주는 것? 이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거듭난 자들이라면, 예수님을 닮은 새로운 양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면, 성령님께서 복음 말씀으로만 일하신다는 거예요. 멸망에 이를 자들이 아니라면, 물론 잠시 죄의 어둠 속에 거하여 마음이 딱딱할 때는 있죠. 그때는 복음이 안 들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 잠시 어둠에 거하는 모습은 있을 수 있어도 곧 돌이키게 하실 거예요. 죽기 전까지. 이것이 우리 새 언약의 직분을 소유한 자들이 가진 확신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긍휼과 오래 참음으로 예수님의 복음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정말 제가 그 상황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낙심할 일들로 가득 찼을 것 같아요. 교회도. 사람들도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어떻게 견뎌요?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5절에 고린도서 4장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거짓 선지자들, 옛 언약의 직분과 새 언약의 직분의 차이점을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참사도와 거짓사도, 참교회와 거짓교회의 차이점이 뭔가? 거짓사도들, 거짓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이용하여 자기 자신들을 전하고 사람들을 자기들에게 이끄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 자기를 전파하지 않으신다 그래요. 우리가 이 5절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게 되는 비결이 있다는 거죠. 자기를 전파하고 자기가 인정을 받고 자기를 증명하는 사역으로 가게 되면 맨날 낙심할 거예요. 벌써 낙심을 수백 번도 했을 거죠. 아무도 안 알아줘. 아무도 듣질 않아. 자기를 거부하고. 만약 자기에게로 이끌고 자기를 증명하는 사역이었다면 수도 없이 낙심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목적은. 우리가 이 5절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저도, 모든 직분자들도, 모든 성도들도 분명히 이 원리를 기억해야 돼요. 새 언약의 직분의 원리. 우리는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과 우리는 그분의 종임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사역도 대오빌로 장로교회를 전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들, 직분자들, 자신을 전하고 자신에게로 성도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만이 성도들의 양심에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이뤄가시는 사역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순전히 가지고 있으면 낙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낙심을 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말씀 속에서 듣고 뭐 아는 거라고 하지만 내 삶으로 돌아오면 잘 증거가 되질 않아요. 잘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만 아니라, 직분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사실 여기에서부터 모든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복음도 바뀐 거고요. 여기에서부터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는 것. 복음을 안다는 것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젖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요. 어떤 때는 나는 이렇게 옳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옳게 믿으니 너는 잘못됐다. 거기서도 나는 저들보다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는 걸로 가려고 한다는 거죠. 너무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것을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낙심할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어떤 때는 우리 자신을 증거하려고 온갖 노력을 해놓고 마치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으로 가장하기도 해요.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거나 미움이나 핍박이 찾아오거나 오히려 거부를 당하거나 인정을 받지 못하면 거기에서 낙심하고 좌절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죄성이에요. 우리의 죄성의 뿌리 깊은 그 중심에는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는 것에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신 사단의 유혹,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고 유혹한다는 거죠. 사단의 유혹이 어땠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이 참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스스로 증명하라는 유혹이었어요, 전부 다. 돌을 떡으로 만들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고, 내게 절하면 온 세상 영광을 주겠다며 사단은 예수님이 자신을 증명하는 것으로 나아가도록 유혹했다는 거죠. 사단만 그랬나요? 예수님의 형제들까지 그랬죠. 아, 이 총구석에 있지 말고 좀더큰 도시로 나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 땅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며 자신을 증명해 보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끝났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진짜 그리스도면 너 자신부터 구원하여 네가 참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하는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을 증명하는 싸움을 싸우지 않으세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자신을 버려도, 정말 낙심한 일들레 둘러싸여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싸움을 우리 대신 우리 자리에서 다 완전히 싸워주시고 진리 복음만을 나타내 증거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고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받은 유혹도 이것이었거든요. 네가 참 사도라는 걸 증명해 보이라. 네가 참 사도라면 왜 당신이 전하는 복음은 늘 거부를 당하고, 네가 참 사도라면 왜 맨날 얻어 터지고 고난과 핍박을 받고 다니고, 네가 참 사도라면 네가 사역한 교회들은 왜저 모양 저 꼴이고. 사도 바울이 답답하고 낙심되고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자신은 낙심하지 않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죠? 나는 나를 증명하지 않고 오직 진리 복음만을 나타내며 예수님만을 전하겠다. 단순해요. 그게 새 언약의 직분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미 다 이루어졌음을 믿는 거예요. 끝났어요, 구원의 사역이. 이제 마지막 때가 왔다는 거죠. 성령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거예요. 마지막 추수 사역이에요. 자신은 거기에 주님의 은혜로 참여되어 있을 뿐이라는 거죠. 거기서 내가 뭘 드러내지 않고, 내가 뭘 인정을 받지 않고, 내가 뭘 증명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시작할 때 자기가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큰 환난을 겪었습니다. 정말 지금으로 따지면은요, 아주 수도 없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환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다 이겨 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우리도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참 교회이고 우리가 참 성도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 너희가 참 교회라면 왜 교회가 맨날 이 모양이고 왜 교회는 맨날 문제들이 이렇게 많으냐? 너희가 참 성도라면 왜 너희 삶은 항상 그 모양이고 너희 안에 복음의 열매가 보이지 않느냐?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싸울 싸움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증명하는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끝까지 복음만을 붙들고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전하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만 증거하는 싸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많은 문제들을 만날 거예요. 수도 없는 낙심 속에서 살아갈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 괜찮다는 거죠. 우리 영어에 그런 말 있죠? Christianity is not having perfect faith, but having perfect savior. 우리가 뭘 잘하고 잘 믿어서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완전하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 구원자께서 계시다는 것. 이거 믿고 증거하며 가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예수님도 우리를 증거하고 증명하라는 데에 우리의 열심과 노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이 마지막 날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구원을 끝내셨어요. 이제 다시 오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다 우리가 망한다고 해도 주님이 다 이루셨고 다 끝내실 거예요. 우리는 그날까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전하고 증명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 하셨죠.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거한 것은 딱 하나였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명한 거 뭐였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노라. 무익하고 쓸모없는 종이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그 아들까지 바치신 사랑과 은혜가 나를 지금 이 자리에까지 불러주셨다는 것. 그것으로 감사하는 것. 그것만 증거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뭘 잘했다는 걸 증거해요. 뭘 우리는 잘한다는 걸 증거를 해요. 예수님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도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기쁘게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잘 믿는다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죄인 중에 괜수였던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주님이 아니면 우리도 살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후서를 보면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하십니다. 이게 예언약에서 있을 법한 일이에요. 자기의 약한 걸 자랑하는 거는요. 예언약에서는 저주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새언약에서는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족하다고 하십니다. 우리도 참 한심하고 부족한 것이 나타나는 게요. 절대 부끄럽거나 창피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perfect savior,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기쁘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복음만을 붙들고 예수님만 전하고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 싸움으로 가면 안 돼요. 나를 알아주는 싸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기쁘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우리 같은 죄인들을 불러주셔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가 되게 하셨고 예수님의 눈과 귀와 입과 손과 발이 되어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예수님만 자랑하고 교회와 형제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정말 예수님밖에는 자랑하고 증거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더욱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가장 귀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고요. 우리 교회가 그 안에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사역을 올바로 감당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복음만을 온전히 성령님의 은혜에 매여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직분자들, 아니 모든 성도들도 자신을 증명하는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만 자랑하는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이 성도들의 양심에 역사하여 더욱 예수님 형상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때에 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바라보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복음에 드러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천국 영광에 매여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며 이겨나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딱딱한 마음은 십자가 복음만이 부드럽게 할 수 있어요. 그때에 감히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힘써 붙들고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언약의 일꾼들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또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증명하고 인정받는 것을 위해 우리가 지금까지 싸웠다면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 복음 말씀을 믿고 알고 깨달음으로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으로 기뻐하는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순전히 성령님의 은혜에 매여 복음 진리만을 증거하는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